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아멘.
요한 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 즉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기에 그 일곱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샘플이자 모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교회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욱 신실하도록 권면하시고 환난을 이긴 후에 받게 될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 중에 사데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데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고 버가모 교회에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나무라셨으며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고 타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데 교회에게는 죽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이전 교회들에게는 부분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데 교회에게는 전체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데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앞의 교회에서는 칭찬을 할 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셨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데 교회에게는 칭찬하지 않으시고 죽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데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실 때 행위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데 교회에도 다양한 사역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배도 있었고 성경 공부도 있었고 기도 모임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타대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죽었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은 것을 어떻게 되살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시 살게 하는 방법이 자신의 삶과 신앙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심에도 자신의 몫을 미리 요구해서 받은 후에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허랑방탕하게 살아 재산을 낭비했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돼지치기가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기를 원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둘째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는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서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말하려는데 아버지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자신을 자식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해서 입혀주므로 그의 본래의 신분 아들됨을 회복하게 해주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므로 아들의 권리인 유산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주므로 그가 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임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둘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를 위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잔치를 여는 이유를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둘째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 것은 둘째가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이 되었거나 큰 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둘째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순간까지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고생을 아주 많이 하고서 돌아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약 둘째가 받은 유산을 미천으로 사업에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고 해도 아버지는 잔치를 여는 이유를 동일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자식은 무엇을 해도 어떤 업적을 쌓아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순간까지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사는 동안에는 아버지에게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우리가 본래는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본래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처음 보낼 때는 여기까지가 1장이고 여기부터는 2장이다와 같이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1장과 2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본문 2장 1절은 그리고 또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 카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접속사 카이는 종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라는 역접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과 1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3주 동안 살폈던 1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도 다른 모든 바울 서신과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표면적으로는 인사말이지만 실제로는 은혜가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평강은 우리 믿음 생활의 종착점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었다면 에베소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니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 또 그보다 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없었을 것이고 그보다 아주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서막이자 핵심이며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과 끝을 표시하는 긴 선의 처음과 마지막의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1장 3절에서 14절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3절에서 6절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7절에서 12절에 의하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 즉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3, 14절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증의 문자적인 의미는 계약금 또는 첫회불입금입니다. 상가나 건물 등을 임대하는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 성령님이시라면 또 매월 일정한 액수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첫 지불금이 성령님이시라면 본 계약은 얼마나 엄청난 것이겠습니까? 계약금이 영원하신 분이시라면 본 계약도 영원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첫 불입금이 영원하신 성령님이시라면 앞으로도 영원토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론이 모두 동일합니다.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가장 자기답게 사는 것이고 최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14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무엇 안에서입니다. 옛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은총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총명했기 때문이거나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나타났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1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시고 속량해주시며 보증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만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진리를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삼일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입을 옷과 체육복, 운동화, 책가방, 책, 공책, 필기구 등 모든 준비는 부모가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부모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당신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그 자녀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문득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 주셨던 것들을 떠올리며 감사하게 됩니다. 만약 어린 시절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부모에게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길을 걸으면서 또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더욱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이처럼 1장의 내용은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는 데 반해 2장은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본래 이 단어는 순접의 의미이지만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이라는 역접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과는 정반대로 2장은 완전히 비참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살리셨도다가 작은 글자로 쓰여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작은 글자로 쓰여 있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석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헬라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찬송가인 새 찬송가 또는 21세기 찬송가는 이전에 사용했던 통일 찬송가를 2006년에 개편한 것입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찬송가에 비해 아쉬운 점이 여럿 있지만 개편이 잘 된 것 중에 하나는 가사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찬송 94장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통일 찬송가에서는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이었는데 새 찬송가에서는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뻔한 우리 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뻔했을 때 그들을 팔려가게 하지 않으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다고 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허물과 죄라고 합니다. 우리말 허물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 저지른 실수 또는 남에게 비웃음을 살만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죄의 사전적 의미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또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허물은 작은 죄이고 죄는 큰 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허물은 모르고 지은 죄이고 죄는 알고 지은 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허물은 헬라어로 파라프토마라고 하는데 경계를 벗어나는 것, 즉 탈선입니다. 자동차는 반드시 차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자동차가 차도를 넘어서 인도로 달리게 되면 그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또 기차는 철길 위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기차가 철길을 벗어나면 문자 그대로 탈선하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비행기가 하늘 위에서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날아야 하는 항로가 있습니다. 또한 큰 유조선이나 화물선이 바다 위를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아도 다녀야 하는 해로가 있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거나 선박이 해로를 벗어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해주신 진리와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길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허물입니다. 더 나아가 허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렇게 보면 허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또 죄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인데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이고 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관역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활이나 총을 잘 쏘는 명사수라 할지라도 양궁대회나 사격대회에 나가서 자신의 관역을 향해 활이나 총을 쏘지 않고 옆 선수의 관역을 향해 활이나 총을 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그 화살이나 총알이 날아가 옆 선수의 관역 한 중앙을 맞춘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0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21년에 있었던 2020 도쿄올림픽에서 세르히 쿨리시라는 우크라이나 선수가 4위로 달리고 있다가 그만 다른 선수의 표적에 한 발을 쏘는 바람에 꼴찌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지만 한 발을 다른 표적에 쏘는 바람에 탈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누가 남의 표적을 쏘는 실수를 할까 궁금했는데 그게 바로 나였다라고 허탈해했다고 합니다. 내가 쏜 화살이 또는 총알이 관역의 한 중앙을 맞지 않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은 내가 조준을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는 바른 관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을 향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관역에 초점을 맞추고 그 관역의 한 중앙에 명중했을 때 기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 안에서 죽은 존재,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은 주님을 채찍에 맞게 했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고 죄에서 영원히 고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 밖에, 즉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복에서 제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도 없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의 별명 중에 하나가 기쁨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눈물을 흘린다고, 문자 그대로 하면 통곡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갇혀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서도 아니었고 이루고 싶은 업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데서 오는 아쉬움 때문도 아니었고 원수를 갚지 못함에서 오는 분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모른 채 땅의 일이 전부인 것으로 알아 땅에서 그저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서 사는 것이 최상의 삶으로 여기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이 없는 죽음의 삶을 살고 있고 이 땅을 떠난 후 그 마지막도 멸망, 영원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만약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멸망하는 존재였고 영원한 생명과는 영원히 거리가 먼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 전 4주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절기는 대림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이 없다면 성탄절이 없을 것이고 성탄절이 없다면 사순절과 부활절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수용하는 데서부터 그 의미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십시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맞는 대림절과 성탄절은 매년 맞이하는 연례적인 절기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음을 되새깁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으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심으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삶, 사망의 악취가 진동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맞는 대림절이 연례적인 절기가 아니라 생명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